신약성경 12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어온 그래서 그만큼 매우 익숙한 삭개오라는 사람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생애와 그 사역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그 시간적인 배경, 그 역사적인 배경이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성경 역사를 두고 볼 때에 과연 어느 시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시대와 구약시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일반적으로는 아주 간단하게 이 성경책의 편제를 가지고 그 두 시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쉬울 듯해 보입니다. 즉 구약 39권은 구약시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신약성경 27권이 신약시대를 망라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경전적인 구분이 곧 성경의 시대적인 구분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가 자주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본문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때때로 매우 중대한 오류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 삭개오에 관한 오늘 본문이야말로 바로 그런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좀 더 정확한 시간적인 분기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소한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날, 그 시점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후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운명하시던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막이 거쳐지는 그 위대한 역사적 순간이 바로 신약의 위대한 출발을 상징하고 있는 중요한 뜻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비로소 성립되어 출발한 바로 그 시점이 신약시대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네 개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의 내용들은 물론 신학적인 의미가 가득 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대적인, 그 역사적인 배경만큼은 구약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3장 23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대적 구분을 놓치게 되면 매우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라는 예수님의 다소 애매한 말씀은 바로 이러한 주님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 구약시대이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신약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매우 오묘한 그 관계를 먼저 우리가 전제를 해둬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당시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만나주셨던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부했던 사람이든 모두가 일단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여전히 부여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서는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주님께서 직설적인 어법으로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에서는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는 소청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매우 냉담하게 그 여인의 청을 1차적으로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상대하기 위함이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함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분명한 구분을 여전히 지적해두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삭개오에 관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형식적인 신분과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또한 그와 같은 특별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도 특히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본분과 지위에 합당한 그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시대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특이하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자다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그는 그 순환주간에 여행길에서 일어났던 그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또한 의미상으로도 바로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18장의 마지막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지금 여리고라는 한 도시를 지나치게 됩니다. 여리고의 어원적인 뜻은 다리 성읍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기원전 9000년 대때로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유적을 발굴한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중동의 많은 도시 중에 가장 번창했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서 언제나 팔레스틴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던 도시가 됩니다. 특히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한 그 낮은 표고 때문에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여리고는 매우 풍부한 물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은 표고가 해발 6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차이는 표고 차이가 800m 이상이 나기 때문에 그만큼 물길이 이 여리고로 쏠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의 어느 지역보다도 여리고는 큰 물샘들을 자랑하는 오아시스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네 개의 큰 물샘들이 여리고에서는 대표적으로 그 물이 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엘리사의 샘물이라는 그 유명한 기적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꼭 이 여리고에 들르게 되는데 그때 꼭 이 엘리사의 샘물을 늘 한 번씩 보게 되죠. 이러한 오아시스로서의 특징과 더불어서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서 고대로부터 늘 상업과 무역이 매우 발달하고 번성했던, 그래서 늘 풍요와 번영을 구가했던 경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기생 라합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 이 기생이라는 이 독특한 직업이 그곳에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여리고가 얼마나 활락의 도시였으며 얼마나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흥청망청되던 그런 풍요의 지역이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 내내 번영하는 번창하는 상업도시, 경제 중심지로서의 이 면모를 자랑하는 여리고는 신앙과 경건의 중심지로 여겨지던 예루살렘과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도시였고, 딱 바로 이런 맥락과 그런 배경에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리고의 경제적인 그 중요한 특징, 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특성들 때문에 예수님의 광야 시험 중에서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여리고 부근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전승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가보시면 이 유대 광야와의 사이에 높은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름해서 시험산이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산이라 해서 시험산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확실하게 그 메마른 유대 광야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많은 그 수목과 풀들, 그리고 농작물들이 아주 새파랗게 펼쳐져 있는 이 여리고 지역과 나머지 메마른 이 광야와는 확실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권력과 경제적 풍요를 향한 탐심과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시험을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 유명한 이 고대의 상업도시, 경제도시 여리고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아는 두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디메오와 사케오라는 사람이죠. 먼저 주님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을 만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아주 특별한 이적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앞장인 18장 35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드디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케오를 여리고성 안에서 만나시게 되고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복된 은혜를 선포하시고 큰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도 잘 알려진 이 사케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 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직접 확인해 보려는 그런 의도에서 거침없이 이 사케오가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라는 이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하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주님을 이제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한 자리에서 아주 용감한 결단을 내보이게 됩니다. 자신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것이며 혹시라도 자기 재산 중에 절취하거나 갈취하거나 부정당하게 취득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변상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파격적이고도 과격한 그런 제안을 아주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서슴없이 주님 앞에서 하게 되죠. 매우 인상적인 이 사케오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주 강인한 인상으로 늘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케오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과연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좀 오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해는 앞서 이미 말씀한 대로 이 복음서의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데서부터 촉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케오의 이야기를 읽을 때는 사케오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가 구약시대라는 점을 반드시 주목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본문을 좀 더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케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사케오의 키가 너무 작았기 때문이다. 단신이었던 사케오로서는 사람들의 둘러싸이는 주님을 볼 수 없어서 부득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개정개혁이나 개혁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헬라 원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케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아주 원문을 헬라 원문을 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케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크기가 작기 때문이었다. 지금 3절의 본문에서는 그가라는 이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만 원문과 다른 모든 대부분의 외국 번역본들 그리고 우리 새로운 번역 우리말 새로운 번역 성경들에는 이 그가라는 주어가 꼭 들어갑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이 그라는 주어는 문법적으로 3인칭 단수 남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해당이 되고 사케오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기사를 쓴 누가의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를 지칭했는지 이 내용 자체로서는 사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케오가 키가 작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키가 작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수님이 키가 작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근거를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는 그렇게 잘생기고 준수한 외모는 아니었음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첫 인상으로 봐서는 아마 저하고 비슷하시지 않으셨을까 별로 좋은 인상 주지 못하는 그러나 가까이 하면 할수록 따뜻한 화로 같은 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근엄한 아주 큰 풍채 잘생긴 외모를 가지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봐서 첫눈에는 그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이사야의 그 예언을 토대로 우리가 유추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케오가 아무리 키가 커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사실은 뭐 사케오가 키가 컸느냐 아니냐 이건 뭐 중요한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내용은 사케오가 뽕나무에까지 올라가게 된 그 행위에 그 돌발적인 돌출적인 행동의 동기와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메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명세를 따라서 한껏 참 인기 절정 대중적인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직접 보고 싶다 어떻게 우연히 우리 동네까지 오셨으니 그 얼굴을 좀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강한 단순하면서도 강한 어떤 호기심이 발동되어서 그렇게 사케오가 그냥 생각 없이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너무 지나친 억측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라는 성 자체가 매우 큰 대도시, 우리나라를 말하면 최소한 부산이나 뭐 인천이나 이 정도의 그 나라의 제2의 도시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제1의 도시를, 제1의 도시라는 그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도시의 세관장이라는 정도라면 굉장한 공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나이도 어린 사람도 아니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아닌 제정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저 그런 유치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남에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짓을 섣불리 했다고 보기에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오히려 뽕나무에 올라갔던 이 사케오의 매우 이색적이고도 이 돌출적인 행위의 근본적인 동기는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압달락과의 연속성상에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풀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35절부터 18장 35절부터 43절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사실은 이 두 사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눈을 뜬 사건과 사케오가 예수님 만난 사건은 지금 18장과 19장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의미상으로는 사실 이것이 한 장으로 연결이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중요한 구원 사건, 이 두 사람을 구원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은 의미상으로 주님의 사역의 그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연결해서 또한 붙여놓은 것도 이 두 사건 간에 깊은 신앙적인 영적인 상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케오가 보인 매우 특이한 행동은 압달락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먼저 주님을 향해서 크게 외쳤던 그 신앙 고백의 다른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말로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면 이 사케오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바디메오가 거듭거듭 두 번에 걸쳐서 입으로 말로 외쳤던 메시아에 대한 그 내적인 신앙 고백을 분명히 사케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본문 기자의 중요한 암시이고,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사케오가 바디메오처럼 말로 주님을 향해서 표현해내기에는 그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직설적이고도 구체적인 그 표현 방법인 특이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케오가 이 뽕나무를 타고 올라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두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정말 열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실하게 증명해주는 내적인 그의 상태를, 신앙의 상태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메시아에 대한 명백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의미가 그가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 행동 속에서 발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케오가 이 뽕나무를 올라간 사건은 그의 실천적이고도 외적인 그리고 공적인 신앙 고백의 결정이었다, 절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반응은 바로 이러한 삭개오의 열렬하고도 진심 어린 그리고 순전하고도 전폭적인 신앙 고백을 흔쾌히 인정하시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8절 하반절에 언급된 삭개오의 그 놀라운 결단이 어떤 고백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언뜻 보기보다 해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한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삭개오의 이 신, 이 삭개오의 자백을 근거로 그가 도둑질을 했다고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본인이 그 어떤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고백만 해도 그대로 그것을 엮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만, 바로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고백이 자기의 죄를 그대로 시인한 것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근거를 잡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을 때 들키면 소의 경우에는 5배를 갚아야 되고 5마리로 갚아야 되고 양의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4마리로 갚아야 돼 4배를 갚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삭개오가 고백했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추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자였던 삭개오가 쌓아놓은 이 재물과 재산은 바로 거의 도둑질에 버금가는 그런 부정당한 방법으로 쌓아놓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해석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키고 있고 앞뒤가 맞지 않은 것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삭개오가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이 그처럼 부정당한 착취나 갈취 또는 불의 불법한 행위 등으로 취득한 한마디로 부정축제한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재산 중에서 우선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고백 자체가 그 제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산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부정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해서 모아놓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먼저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네 배씩 갚아주는 것이 순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는 것을 가지고 다 내놓든지 반을 내놓든지 그걸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을 먼저 가난자들에게 먼저 주겠다? 뭐 누구 세상 속담에는 뭐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뭐 이런 뜻으로 통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부정당한 재산이었다면 먼저 응분에 배상을 한 후에 남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것이죠. 따라서 통상 이해하고 있듯이 이 삭개오의 재산이 그처럼 불법한 재산이었다면 그에게는 네 배씩 갚고 난 후에는 남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8절의 하반절을 헬라 원문을 따라서 문법적으로 충실하게 살펴보면 이 삭개오가 부정축제자였다는 그런 단정은 논리적으로 크게 비약하고 있는 유추적 해석임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즉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이라는 이 구절은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근데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 표현에서 쓰여진 가정법은 어떤 사실을 가정하는데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가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가정되고 있는 사실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가정법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매우 단호하게 지금 토해내고 있는 이 얘기는 통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삭개오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자신이 기억하는 한 단 한 번도 남의 재물을 토색하거나 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라도 자기가 고의적으로나 일부러 그렇게 부정당하게 취득한 것은 없지만 혹시 모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있다면 네 배를 갚겠다라는 그런 제안이라고 봐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철저하고도 충분한 배상으로 내가 신자다움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겠다. 물론 이와 같은 삭개오의 결연한 태도가 자칫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삭개오의 태도에 대해서 그것을 매우 진솔한 고백이고 겸손한 태도이고 정말 전혀 위선적인 그런 마음이 아닌 그의 중심에서 드러나는 그런 고백임을 인정해 주시고 크게 칭찬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까지도 이미 확정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구원과 그 사죄의 은총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 특이한 행동을 통해 그와 그의 가정이 진실하고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기다리던 참되고 확실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감으로써 증명된 그의 신앙 고백에 매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의 확신 속에서 참되게 기다리는 언약 백성의 한 사람답게 그는 참으로 옳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애쓰며 분투했던 사람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지위와 그 명예에 합당한 거룩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애쓰며 살아온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동족의 등을 치고 고유를 빨아대는 그래서 이방제국 로마를 섬기는 매국노요, 민족반역자요, 상종국탈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일반 대중의 혹독한 그런 낙인 속에서 온갖 수모와 조롱과 멸시를 계속 받아 나가는 가운데서도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겠는 현대판 삭개오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삶의 현장, 현실은 현대판 여리고성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런 삶을 분명하게 살아내는 일에 실패가 없어야 될 줄로 압니다. 더욱더 근신하고 절제되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비록 실패와 실수로 거듭거듭 얼룩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시련을 계속 받게 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고된 현실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노력과 그 영적인 투쟁을 계속 쌓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삶과 경건한 신앙을 향한 불태전의 그 거룩한 의지와 용기를 발휘하는 모습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 신앙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완성,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서는 우리의 그 영예롭고 명예로운 그 존귀한 신자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본분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신실한 인내와 충성으로 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000년 전 삭개오를 만나신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시대 이 공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누리시며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을 늘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삭개오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참 자비하신 은혜와 걸어가신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 죄 백성다운 자녀다운 그 삶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참으로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충성과 인내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새롭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신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